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잠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야,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창세기 원역사,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를, 역사를 따라 살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또 홍수심판과 민족의 기원, 네 가지 주제였고 11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기간은 2000년에 해당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온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들, 12장부터 한 50장까지의 히브리 족장사,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여러 그 지구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만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한 시기적으로는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 사건 후도 그랬지만 이 바벨탑 사건으로 또 언어가 나누이고 많은 민족들로 분산되면서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이 됐다 그랬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던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사탄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길로 가던가, 두 갈래 길로 이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갈라진 그 길이 이 홍수 사건 이후에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지만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처해진 그 이 갈라진 환경 속에서 그 길에서 이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좀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게 될 텐데, 비록 손해를 보고 좀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더디 가게 된다고 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인 이상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30명 정도가 성경 안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역사를 통해서 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뭐 에녹, 무드셀라, 또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을, 라멕 이런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노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샘과 함과 야벳을 비롯한 그로부터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노아의 한 32명의 손자, 그 이름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니므롯과 같은 사람, 이 바벨탑을 주도했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굉장히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이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롯유다 같은 인물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결국 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영원히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과 한 시대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12명밖에 없는 제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자리에서 영원한 욕심과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들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를 추적해 보면 같은 혈통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이 두 형제가 한 형제는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가 있고 한 형제는 사망의 길을 가는 형제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있고 또 어떤 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요. 한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닮고 싶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라도 그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이름이 그저 언급만 되거나 남의 이름에 회자되면서 정말 좋지 않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는 통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로서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누군가가 기쁨을 느끼고 누군가가 감사가 나오고 그를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칭찬과 기쁨과 감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은 그건 어떤 것일까요? 한 아버지에게서 출생한 같은 형제들인데도 어떤 이름은 그저 이름만 스치는 그런 이름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름은 분명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살필 때 좀 잘 묵상하고 분별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고 이 처음부터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 중에 이 셈의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셈이라는 사람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죠.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봅니다. 이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이라는 사람, 이 에벨에게는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또 벨렉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죠. 그런 식으로 후손이 계속되는데 성경은 이제 그 데라가 낳은 아들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10대 손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첫 아들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어쨌든 장남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아닌 차남이었던 야곱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근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사실 이 창세기의 끝을 보면 거의 주인공은 이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글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역사가 계속 흘러가다 보면 그 요셉에게로 흘러간 게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따라서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 이 불경건한 짓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혈통이 이어지냐면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이 혈통이 흘러가는 거예요. 혈통이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이 여자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의 흐름이 흘러가다가 결국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흐름이 그렇게 보면 단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너 에서는 아니야. 넌 야곱이야. 난 야곱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짓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된다는 식의 그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이 된 대로 우리가 된다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일반적인 신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이고 뭔가가 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오해하는 것이 운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운명적인 과업으로 너를 내가 갖다 쓰겠다라든가 뭐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인격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때요? 불완전하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 결정에 따라서 마구 흔들리는 것 같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끝,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끝,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미리 다 어떤 삶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복된 길인지 계시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 전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과 의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돕겠다,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당신의 의지와 뜻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곳에서부터는 이제 인간들이 무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는 이런 미래가 될 거다라는 그 구체적인 결과까지 성문화시키는 거죠. 분명히 십계명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 새겨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레위기 같은 거는 직접 모세를 통해 적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시켜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즉각적인 뭐 즉적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따른 선택, 인간이 당장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이를 저지른 인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당신의 그때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인 심판의 칼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치명적인 죄를 져도 죽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돼 있고 어떤 사람도 그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은 당장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벌이 아니라 내가 높은 뭐 여기 교회 꼭대기나 뭐 아무튼 80층 대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다. 죽습니다, 그건. 그건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은 당장 죽지는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그 선택이 겉을 굉장히 번성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먹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은 오히려 그 순간에 굉장히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은 당장은 괴롭고 그것을 읽어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그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가 선택한 삶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운명론처럼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나 이 세상의 우상처럼 만들지 않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 모르는데 너 내가 찍었어. 이리 와. 이거 좀 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한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뭐 일반적으로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많은 그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늘 그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을 또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떠나서 곁길을 갈 때도 있죠. 좀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찝찝한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나도 몰라 그랬다가도 그 약속을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저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래도 내가 말씀 싸운데 살지 못하는 걸 늘 괴로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실패하더라도 자꾸 일어서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그런 길을 걷게 된다. 우리 말대로 왜 택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된 삶을 산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항상 그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럼 다 얻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살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 후손의 후손에 이어지는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앞에 올 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곳은 그냥 내가 머물고 여기서 머물고 끝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보고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된 길을 걸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것을 기꺼이 떠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한 그 낯선 곳 가나안 땅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펴오듯이 이제 그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법과 질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그냥 다 뺏고 죽이면 괜찮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특별히 더 그렇게 원시적인 사회였을 수 있는데 그곳으로 거듭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의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없었어요.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잘 읽어보면 이 성경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요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모두에게 왕따를 당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지금 아브라함처럼 비록 내가 이 땅에 내 집 한 평 없지만 자기 묻힐 땅 하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가 하는 정말 믿음의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복도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열매처럼 주시는 거지 복 자체가 목적이 된 건 없던 거예요. 이 신약의 그 꽃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는 그 믿음의 대상을 어떤 모델로 제시할 때 누구를 제시합니까? 바로 여기에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사실은 뒤에 신약으로 가서 뭐 로마서가 어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어쩌고 그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들과 함께 걸어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신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아니 신약에서 로마서를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증거로 창세기를 잡고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모르면서 무슨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어떤 그 길이 막 내가 예수를 왜 믿나? 이런 사람들 생겨요. 처음엔 자기의 기대와 맞고 뭔가 딱 맞는 것 같아서 뭐 살아계신 누군가가 나를 돕는 것 같은데 점차 길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온전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이 길들인데 그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규범을 주시질 않습니다. 종교적 어떤 규칙과 율법을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0년의 역사, 이 원역사를 살폈을 때도 보면 아담의 시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전달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 볼 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이나 규율 같은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막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주셨던 율법도 잘 보면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면 종교적 규칙을 통해서 이 백성들 내가 통제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얘기가 율법의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율법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 이후 또 바벨타 사건 이후 우리가 또다시 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책,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책,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창세기를 살피면서 이러한 약속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그 진심, 의도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상하게 더 하기 싫어요. 하려고 했다가도 이거 좀 하려고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살았던 이야기들, 그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그거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선택받았고 선택받았단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왜 그들을 통해 이야기가 흘러가고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성공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와 치부까지 다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주시는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과 그 길을 걷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살펴가면서 잘 묵상하면서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정말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가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계속되는 이제 그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 관련된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이 지역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야 좀 내용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바른 묵상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네모 박스가 있는 게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구약의 사건,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얘기가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의 중동 지역은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땅이죠. 뭐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해서 뭐 국경이 없고 뭐 길이 필요 없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육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은 항상 강대국들이 서로 그 세력을 넓혀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지나다니는 교차로였고 싸움터였고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대륙들을 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 부분을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레바논, 시리아, 뭐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같은 지역들이 이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에 정착된 세상이었고 거기서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있었죠. 근데 현재도 지금 어때요? 항상 분쟁 중에 이상해 거기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처음의 시작도 저곳이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끝도 저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또라는 데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저기서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좀 잘 살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옛 지명으로 좀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북쪽을 아람, 시리아 그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두 지역을 합해서 레반트 지역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칭으로 터키 지역을 아나톨리아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쪽 그 아람, 시리아 지역 이 지중해하고 붙어있는 지역은 특별히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요. 여긴 두로나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지중해 이 서쪽에 있는 이 나라들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이 무역으로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보니까 왜 거기에 도시가 발달이 됐냐면 다른 쪽으로는 배가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돈과 두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그리스나 로마나 더 멀리 가면 스페인까지 그런 무역이 활성화되던. 그래서 이 두로나 시돈은 항상 이 페니키아 지역은 좀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주변으로 이 무역을 하면서 많은 식민지도 개척해놔서 페니키아가 만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이라크 지역, 이 이라크 지역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여기서 이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아수르,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그 서로 주권을 다투던 그런 곳이죠. 이 중에 이제 제일 남쪽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우루 지역이나 또 거기서 북쪽 끝으로 있는 니느웨 근처의 하란 같은 곳은 지금 아브라함과 굉장히 연관된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시옷자 모양 이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지역과 관련된 모든 세계입니다.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거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 여기 보이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좌우측으로는요, 큰 산맥이 있거나 사막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분에 이제 강과 평야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저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북부 지역에서 출생을 하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수메르 지역인 갈대아 우르로, 그러니까 출생은 북부 지역에서 했는데 데라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자기 혈통에 있는 고향이라고 부르는 하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데라는 이제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저 지도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그 아까 레반트 지역 중에 가나안 남부 지역, 가나안 지역은 우리가 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도들을 어느 정도는 머리에 두고 있어야 성경을 들을 때 어디서든 이해가 가고 바른 묵상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을 북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고요. 이게 왜 여기까지 튀었죠? 아, 예. 자, 북쪽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에는 사해바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 편 길을 무역로로서 왕의 대로, 그리고 지중해 쪽 무역길을 비아마리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흐르는 강을 아르뭇강, 그 다음에 중간에 흐르는 강을 야복강, 그리고 사해 중간으로 흘러들어서 가는 그 강을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 밑에서 흘러들어가는 강을 세렉강 그렇게 부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몇몇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단면도로 보면 재미있는 게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여기 사해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땅이나 요단강 땅 여기는요, 지중해라는 이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요. 40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훨씬 높이 있는 거고 이 사해는 바다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갈릴리 바다 뭐 사해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좀 정확히 좀 명칭을 보려면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고 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비록 육지 안에 그렇게 조성된 호수 같은 아주 큰 호수 같은 거지만 사실 거기는 굉장히 짠 물이 있어요. 바닷물보다 여섯 배나 짠 그런 곳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면 바다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해는 바다다 그렇게 부르는 게 일단 혼용 없이 혼동 없이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 적어도 지리적 여러분 상식이 좀 있어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파워포인트 지도를 준비를 할 텐데 미리 이제 이 지역들에 대한 전체 그림을 좀 잘 파악해 두면 여러분들이 혼자 묵상하실 때나 함께 나눌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만 그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성경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 감고 있으면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이 장난하기 되게 좋아해요.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사람들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눈 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 말씀과 이런 기초 지식도 없이 뭔가가 깨달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성경의 이 지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국민의 아버지다. 근데 원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었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거는 존귀한 아버지, 뭐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죠. 아까도 살폈듯이 이 노아는 셈족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 있을 때 태어날 때도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는 아브라함의 출생 이후에 한 거의 59년, 60년을 더 살다가 죽는데요. 근데 노아에 대한 소식은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포도주 먹고 괜히 취해가지고서 그냥 자기 손자들을 막 저주하고 이런 얘기 외에는 그 다음에는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 이후에. 자, 근데 아브라함의 출생할 때의 시기가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적 연대로 보면 BC 2166년경인데 지금부터 이제 살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사, 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시기, 세계사적인 시기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전부 이 세계지사적인 영향력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성경만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묵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셈의 아들들 중에 엘람, 또 아수르, 룻, 아람 같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다른 형제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터를 잘 잡고 이렇게 정착을 한 게 확실하게 근거로 남아서 나오고 있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같은 경우는 그 거처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 족보에서만 나오고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란에서 나온 사람인지 이 성경적으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만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착을 시작해서 왔는지 그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그런데 최근 뭐 1960년, 1970년쯤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 근거들에 대한 추적이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해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주장하는 바가 또 다릅니다. 마치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히듯이 고고학적인 이 역사와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가 또 계속 부딪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한 다윗 시대쯤 가면 철기 시대, 여기로 말하면 그때쯤 되면 이 역사가 대부분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거의 다툼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말은 많은데 그 발견된 것들의 근거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북부쪽, 그러니까 알레포라는 그 근처 여기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죠. 그게 시날 땅이었고 거기가 갈대아 우르 근처, 수메르 근처였는데 거기서 바벨탑을 쌓을 때 셈, 함, 야벳의 다른 이 형제들은 어쩌면 수긍하고 따라갔는지 억지로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바벨탑을 쌓는데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됐을 수 있었지만 여기 그 이 에벨이라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었던 에벨이라는 사람은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 우상의 그 진원지가 되는 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밑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북쪽 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전에 보였던 알레포라는 지역, 과거의 명칭으로는 에블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삶의 근거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블라 왕국이 세워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그 알레포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의 일부를 판독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에블라 왕국을 세운 인물이자 초대 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블라 왕국은 그 당시 상당히 예술과 학문이 발달된 문명 도시 국가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또 이 에블라 문명이 수메르 문명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벨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건너다라는 뜻은 뜻을 가진 아바르라는 그 말에서 유래를 하는데, 건너온 자, 건너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영어 사전을 좀 찾아보면 에벨이라는 그 히브리 에벨이라는 말과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면 에벨에게 속한 자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유프라테스에서 건너온 사람,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에벨족, 에블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후예인 이 에벨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 아브라함,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부르는 걸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중심 인물들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의 근거가 고고학적 톡판으로 볼 때 고대 에블라 왕국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 하란이다.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에블라 지역이었다. 에블라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란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고고학적 근거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곳을 가면 현재까지 실존하는 유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가면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그런데 하란 지역, 하란 우르파라는 데를 가면 뭐 여기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유적, 돈 받아 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 기념교회. 근데 우르 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고고학적인 거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고향을 하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넌 반드시 맹세를 하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에 가서 그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와야 된다. 너 꼭 맹세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찾아가라고 한 그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정황과 세계적인 사건들을 이 고고학적인 사건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좀 행적을 좀 이렇게 유추를 하고 추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일단 에블라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거기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데라,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린 나이에 갈대아 우르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경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아카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막 무너지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아나톨리아 지역의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는데, 종종 이 메소포타미아를 넘보고 에블라를 건드리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도 데라가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같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 쪽으로 이동한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곳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이 하란, 이 동네 말고 그 동네 이름도 하란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도 하란이에요.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1장 28절을 근거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녀였던 롯, 나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조카 롯, 그 롯도 낳고 밀가, 이스가 이런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건 없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에블라 지역으로,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우르 사망조라는 시기였는데, 굉장히 그 우르 사망조가 발전하던 시기예요. 대충 연대를 좀 맞춰보면. 근데 그곳에서 그 우상 중심의 나라에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데라가 그곳을 떠난 이유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참조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데라의 주도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작별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고가 아니라 데라와 작별을 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체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하란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뭐 하란에서 들었니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이 복잡한데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떠난다고 한 데가 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정황,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해주는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성경 역사적인 흐름에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불렀으니까 모든 행동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데라가 주도해서 그 우르 땅을 떠나는 겁니다.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누가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갔다. 분명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아브라함이 직접 부르심을 받는 장면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합니다. 4절 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어디요? 우르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곳은 하란이지 갈대 우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15장 7절이나 사도행전 그 15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그 갈대아 우르부터 아까 그 데라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우상장사를 하다가 데라가 주도해서 떠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관 설교는 어떤 연유에서든 스데반 집사가 틀리게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아니면 그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가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누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바울이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바울은 거기 있었으니까 스데반이 죽는 자에게 바울이 증인이었으니까 그 뭔가가 어쨌든 잘못된 거면 이건 분명히 틀리거든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되는 증거는 계속되는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설교 7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러니까 우르라고 계속 얘기하죠. 하란에 거하다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리고서 그를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11장 32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나이가 205세예요. 205세에 죽었어요.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요?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70세에. 그리고 12장 4절을 보면 몇 살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75세에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145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도 살아있었어요. 그때도 170살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도 35년을, 이삭이 태어나고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지만, 이 구절만. 근데 성경 전체적인 역사와 맞춰보면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초대교회 시대보다 이 창세기가 먼저 적혀졌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스데반 집사든 누구든 이거를 보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순교의 상황이어서 뭐 헷갈렸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한 이 마음이요, 이 성경 66권에 분명히 옮겨 담았다, 담겨졌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게 성경을 적는 사람들의 기록의 오류나 또는 그런 착각들이 전혀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무조건 뭐 성령이 퍽 하셔가지고서 기계적으로 옮겨 적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판에 이런 잘못된 경우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두렵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의 이 권위를 세우려고 주장했던 게 축자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적혀질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는 대로 이 사람이 받았었다. 이 사람의 어떤 의지나 이 사람의 어떤 그 무슨 뭐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치 그냥 홀린 듯이 적었다. 말하자면.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깔면 이제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요. 일단은 사복음서도 정확치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아주 되게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게 딱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성경이 그러질 않아요. 지금 살펴본 부분도 이런 오류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뭐 성령님이 착각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걸 보여줘요. 열왕기서 같은 거 나중에 살펴볼 건데 거기 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구절만 따져가면 모르는데 역사 전체적으로 맞춰가다 보면 아버지가 더 어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름이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뒷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다는 게 아니라 극히 적은 양이지만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사본되는 게 원본에서 계속 옮겨 적는 거잖아요. 그리고 옮겨진 걸 번역할 때 약간씩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본을 대조하거나 번역을 대조할 때 그런 오류나 오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영향을 줄 만큼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책 한 권이 이렇게 출판되려면 처음에 초본을 쓰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또 다 사람들이 감수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도 나왔는데 오타가 있거나 때로는 잘못된 단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책 한 권이 내용이 확 다 뒤집어지고 신빙성을 확 잃어버리고 그럽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너무 신성화시키고 너무 완벽하다고 주장하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기 지금 현대시대 성경을 번역할 때 원문으로 삼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오래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사본을 쓰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가 또 뭐 키텔판 또는 뭐 슈투트가르트 뭐 이런 아무튼 뭐 듣기도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신약 같은 경우 네슬레 알란드 이런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본의 색인을 보면 거기에 본문에서 이런 게 이렇게 고장났다 이게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사본에 적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건 좀 틀린 게 있다라고 말을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근본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맞아요. 그건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서 1장 12절을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퍼펙트한 걸 만들어버리려고 축자 영감설, 뭐 기계적 영감설 이런 거, 이 성경의 중요성을 만들어 이제 부각시키려고 만든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인간에 의해서 생긴 그 단순한 오차, 그거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런 부분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틀렸다고 할까 봐 성경에서 보이는 오류나 오차를 감추거나 뭐 막 자꾸 축소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거짓없는 말씀이라고 물론 그렇게 믿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들이대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막 믿음이 다 흔들리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나눠진 거예요. 기장과 예장이 이것 때문에 축자영감사를 믿냐 안 믿냐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도 거기가 이제 축자영감사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도 그 파마다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합동이니 뭐 이런 뭐 무슨 뭐 통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일단 그 중요한 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이 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이런 거다라고 믿는 그런 파들과 그런 오류가 있으나 성경에는 무오하다. 성경은 무오한데 그런 실수나 이런 건 있다. 이런 것들로 갈려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성경을 처음 살피기 시작했고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살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막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를 추적해 가려면 당연히 오류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아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우리도 알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알고 있어. 그래 그게 그런 거야. 그러나 이것이 이로 해서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살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 얘기가 시작되는 전체적인 이 지역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너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가야 하는 정확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 부지런히 반복해서 읽으시고 주변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찾아서 묵상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겠습니다.